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에베소서로 모시겠는데요. 에베소서 14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4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첫째 한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 몸이란 오순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모든 신자들의 총합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한 몸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불려지고요. 아주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모든 참된 신자들은 또한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어쨌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 구원 받은 전체적인 무리를 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나누는 것이 일곱 가지 열매를 보고 있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한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각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베푼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통일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받은 성령과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다르겠어요? 같은 성령이시죠. 세 번째로 보면 부르심의 한 소망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신자들 앞에 모여있는 목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선택받아 그리스도의 면전에 있게 될 것인데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망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여러분들이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한 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쨌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지체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째로는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 하나의 믿음이란 사도들의 교훈이라고 불려지는 진리 체계들 있잖아요. 뭐 사도들이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표현하면 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사실을 만약에 부인할 때 분열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자들은 연합을 이루고 또 표준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하나의 세례란 표현이 나오는데 참된 세례는 성령 안의 세례를 말하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세례는 신자들을 실제로 하나로 만드는 성령 세례의 상징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그 열매를 볼 수가 있는데 만유의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성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오직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 한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에 참여하려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세상 것들을 자꾸 가지고 들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시고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니까 말입니다. 신자들의 행할 길에 대한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바울은 먼저 개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들은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체의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러한 메시지를 아주 고조하여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하심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러한 역사이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조물들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소로 호흡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뭐 주말에 쇼핑해서 뭐 이 물건들을 갖다 냉장고에 넣어 놓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생활이 지루하고 단조로울 때가 있죠. 저는 이렇게 방송사역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제 나름대로 아주 저는 좋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저의 때로는 좀 단조로운 삶들을 저는 잘 이렇게 희석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단조롭다 생각될 때 찬송 부르는 것도 좋겠죠.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 노래는 입술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찬양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장을 이렇게 쭉 보면 마치 거대한 관현악단을 우리 가운데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것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 땅 위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애들이니까 실수하지요. 어른이 실수하면 되겠어요? 신앙 초기에는 좀 실수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여러분,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또 12장에서 14장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런 귀한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각 신자들에게 선물이 주어진 것은 독특한 방식에 따라서 우리 인격 안에 주어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 선물이란 신자들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신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주어진 선물은 여러분 정말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하시고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물이 주어진 것은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신자들의 몸 안에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은사적인 것들을 행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유익도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가 있는가,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는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해요. 좀 졸음이 와가지고 정말 저를 지탱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제가 지탱할 수 없을 때 저를 좀 누가 조금 좀 이렇게 부축해준다거나 제가 잠을 깰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떤 실수들도 할 수 있고 내 신체적인 요구 때문에 내 스스로 참 힘들어할 때가 있다고. 이럴 때 옆 사람이 좀 도와주고 함께 해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 전에 그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더 귀하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이죠. 자, 8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시편 68편 18절에서 인용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부조리가 있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지만 시편에서는 선물을 인간에게서 받으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잘못 인용한 것일까요? 저자에게 자기의 글을 고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나의 글을 잘못 인용하면 나의 글을 잘못 인용하면 사실 출판사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원한다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의 글을 조금 고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저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성령님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표현을 바꾸고 계신 겁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선물을 또한 준비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 위에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거죠. 본 구절에서는 그러므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며 잘못 인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라는 표현이 8절에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이 말은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즉 죽어서 낙원에 간 구약에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는 이 신자들을 낙원에서 데려다가 승천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이 죽으면 낙원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고 말을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인데 사실은 매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이 부분들도 교회마다 조금씩 가르침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 차례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하는 것을 조치시면 저는 드리라고 봅니다. 또 한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라는 표현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살아있는 신자들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증인이 되도록 하실 것을 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승천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통하여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어 그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몸 안에 있는 적당한 장소에 배치하시고 각 신자들과 더불어 동일한 일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4장 9절로 10절을 볼까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들의 논리적인 설명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으므로 먼저 내려오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성육신밖에 보지 못하는데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계셨거든요. 참 귀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증거한 분들인데 이 교부들은 여기에서 구약의 성도들을 낙원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올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결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또한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어떠한 형태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생각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의 성육신과 죽음은 그에게 굴욕과 전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면전에 데려가셨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려가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저는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제 목회 사역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 성경 구절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말씀과 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런데 매기 목사님은 요것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계시네요. 주님께서 친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좀 더 직설화법을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선물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셨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목적에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되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교회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에게 교회가 맡겨졌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되는 거죠. 봉사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맡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아가셔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이기적으로 들릴진 모르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도대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온전케 하고 하라고 하신 것은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셨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혹은 사도로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사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로마서를 나눌 때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를 나눌 때도 살펴본 바가 있어요.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사도라고 임명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는 특별한 영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1장 1절, 12절 얼마나 강조했었습니까? 이러한 직분은 그 성격상 교회로부터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벌써 2000년 전 일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또 보면은 혹은 선지자로 주셨다라고 했어요. 다른 서신서에서처럼 이것은 신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씀, 뭐 이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사도들처럼 믿음의 교훈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3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바로 앞부분이니까요. 그들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영감과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요. 이것이 다른 교사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선지자나 사도들의 직분이 없어요. 지금은요. 그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영적인 어떤 권세, 뭐랄까요, 권이라고 그럴까요? 영적인 역사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땅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는 주님과 함께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천군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